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놓고서요, 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폐기 요구는 지금으로서는 국제적인 큰 흐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은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그렇다면 한국이 이 국제적인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북한 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 부담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소위 유화정책, 뭐 퍼주기라는 식의 유화정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극소수의 이산가족이 상봉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한다든지 이외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네. 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서 이 미국이 대북한 설득에 제일 많이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말한 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행식 논리상으로만 보면 아니, 미국을 해서 대외정책에서 다 성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가다가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하고 구걸적인 대북정책을 취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정상상황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그러지만은 북한이 끝까지 버티면은 소위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차칙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이 리비아라는 국가는 과거에 그 테러 지원국이었고요. 또 불량 국가로도 한때 지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고서요. 지금은 예.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이 북한은 왜 이런 대열에 합류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중소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동안 세 가지로 추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폐기하는 비용까지도 부담하면서 폐기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가진 핵무기는 불문에 붙이고 미래의 핵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리비아 모델인데 이것은 리비아 자신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래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북한은 왜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러는가? 첫째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북한 김정일 체제가 선군 정치, 군사 우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과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특히 90년대 초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소위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군사 중심의 정책을 취하는 한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수출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북한의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소위 그 무시무시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를 위해서요,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요, 10여 년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선의로 좋게 응답해 오기를 기대했어요. 말하자면 당근만으로, 북한의 소위 그 개방을 유도해 나왔는데, 그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근에다가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호혜적인 상호주의라 그러죠. 북한도 이익을 보고 남한도 이익을 보고 남한이 이익을 보는 것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이고 북한이 이익을 보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죠. 이것을 상호 교환하는 이런 호혜적인 상호주의를 철저히 적용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미국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그 70년대 중반의 헬싱키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긴장 완화인데 이 긴장 완화는 군비 통제입니다. 군비 통제는 실질적으로는 소련이나 동구권의 군비를 감축시키는 거예요. 특히 지상군을 감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특히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다 서방으로 빠져나와 버리니까 서 이거 동독 같은 경우에 그 경제가 몰락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긴장 완화와 인권 보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런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 대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앞으로 적용해야 되는 상호주의는 바로 헬싱키 모델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건 불가피하게 동맹이나 우방국하고 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